자,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7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묻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저희 요한은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딧,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느니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좋으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 주님께서 주인이 되어주시고 이제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들을 수 있는 마음,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시사 주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으로 받고 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주님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정말로 저희들의 심령이 더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정말 주님의 그 간절한 그 사모함으로 인하여 모든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 조금도 틈타지 않도록 주님 이 시간에 천군 천사로 옹호해 주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과 운행이 임할 수 있도록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한 종 주님만 의지하고 섰사오니 주님께서 꼭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해 주시사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높이 높이 영광을 받아주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너무나 그 교회로서 중요한 그러한 날이지요. 성령 강림이라고 한 것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이 땅에서 40일 동안 계시다가 그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가실 때 이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다시 이 땅에 보내주셨죠. 50일 만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50일 만에 이 땅에 그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가 탄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성령 강림절 또는 그 펜테코스트 또 성령 행전이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께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준비를 하라 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제가 받아서 그렇게 우리가 준비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두 성숙한 그러한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지면은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주님과 깊이 깊이 교제하면서 말씀대로 또 성령의 인도하는 대로 그리고 우리가 더 성숙해지고 그다음에 더 겸손해지고 더 순종하고 또 인내하고 따라가는 것을 우리는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그 사도행전 1장 보면은 성령 강림절인데 성령 강림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사도행전 1장은 성령 강림을 준비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2장은 성령이 강림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가 급하고 그 다음에 그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그런 혀같이 그 다음에 이것을 통해서 경험하고 난 다음에 사도들이 어떻게 변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증거하는 또 이방인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초대교회의 그 메시지와 그 다음에 초대교회 교인들이 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그 1장과 2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그 계속해서 마음이 겸손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는 그 제목으로 세 번째 우리가 메시지를 가지고 전하는데 성령 강림을 아직 1장에서는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1장에서 나오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가 있는가? 특별히 그 겸손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여기서 배울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그 본문 말씀은 아주 그 준비하는 관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거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거기 짤막짤막하게 오늘 그 본문의 3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을 이렇게 세 단계로 이렇게 우리가 나눠서 보면은 3절부터 5절까지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그 명령이 거기에 있고 그 다음에 6절부터 11절까지는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오시면 그 다음에 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재림을 약속하시는 내용이 6절부터 11절까지 있고 그 다음에 12절부터 14절까지는 제자들과 그 따르는 자들의 합심 기도하는 내용들이 거기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이 세 부분의 그 내용들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공부해 가면서 정말 이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이것이 해당되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신가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귀담아서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그 3절부터 그 14절까지 한번 쭉 우리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한 절 한 절 한번 우리가 그 구체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3절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그 제자들 즉 사도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저희는 여기 11명의 사도들이죠. 제자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서 즉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나타내십니다. 소문에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이 진짜냐 가짜냐 많은 얘기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다시 사시고 난 다음에 이 예수님께서 내가 정말 부활했다 죽음에서 부활했다는 것을 확실하게 많은 증거로서 제자들에게 나시는데 40일 동안을 증거하셨습니다. 근데 40일 동안 계속 같이 계신 것이 아니라 때로는 거기 같이 계시다가 또는 때로는 또 어디 가셨다가 해서 이제 그들에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부활의 몸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함께 하실 때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 자, 이제 예수님은 40일 동안 항상 제자들과 그 사도들과 같이 있질 않았습니다. 때로는 같이 있고 때로는 어디 가셨고 그런데 그 같이 있는 그 시간이 아주 중요하고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오래오래 있지 않는 걸 아시기 때문에 이제 내가 곧 하늘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 40일 그 동안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때마다 그 시간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시기 전에 그 마지막 한 주일보다도 더 짧은 시간이었어요. 그 짧은 시간을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셨냐면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에. 우리가 한번 이런 걸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왜 예수님이 이제 성령이 오시면은 교회가 탄생해야 되는데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셨을까? 앞으로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서 이제 고난당하고 때로는 죽기도 하고 또 교회 신앙생활 하다가 잘못되기도 하고 또 시험 들기도 하고 사탄 마귀 들하고 싸우기도 하고 하는데 왜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셨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하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것을 생각합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 있으면서 어차피 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교회 이 교인들과 교회라고 하는 것은 기껏해야 그 생활이 저 30년, 40년, maybe 50년 그것이 맥시멈이에요. 인간들을 볼 때, 사람들을 볼 때.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장 포커스를 맞추신 것은 영원한 그 하나님의 그 보좌 그리고 영원한 생명 있는 곳에 주님께서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교회는 잠시 왔다가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더 성숙해지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그러나 final destination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영주하는 것에 주님께서는 초점을 두시고 그것에 그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그 확실한 그 비전과 그다음에 그 소망과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내 그 가는 길을 맞춰놓고 그 포커스를 맞추고 가면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하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도 그렇게 힘들지 않을 것이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서 더 천국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포커스를 맞출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교회에만 전부 다 맞춰져 있으면은 그러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시간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영원한 생명 있는 곳에서 그리고 사탄이 틈타지 못하는 곳에서 그리고 아버지가 기뻐하는 곳에서 그곳에 대한 것을 가지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동안에도 주님께서는 천국에 대해서 그 비유로 가끔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이 뭐 아래와 같으니 농부와 같고 또는 씨 뿌리는 자와 같고 뭐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단편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길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야 깨닫지도 못하고 더더군다나 이 사람들이 성령을 받기 전이니까 알질 못하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비유로 자기네들이 그 히브리 사람 컬처에 맞게끔 거기에 그 비유로 간단간단하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다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또다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다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그 4절에 보면은 사도와 같이 모여서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기 중요한 말씀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사도들과 같이 모여서 자 다른 사람들하고 예수님이 섞이지 않았습니다. 항상 예수님의 포커스는 그 초점은 사랑하는 제자. 여기 지금 11명입니다. 11명 그 제자들인데 이제 사도라고 그래요. 사도는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다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은 제자들 11명하고 한데 같이 있으면서 그 다음에 그들에게 분부하십니다. 이 분부란 뜻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명령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명령. 군대 용어인데 명령했다. 커맨드 했다는 얘기. 이거는 절대 이거를 불복종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냥 말씀하셨다가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그런 어조를 여기서 주님께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뭐라고 명령하시냐면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두 가지를 여기서 주님께서 강조하십니다. 명령을 하세요. 무엇을 명령하시냐면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이 어조가 다릅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기다리라고 말씀 안 하시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했어요. 더 훨씬 강조해서 예루살렘 꼼짝 말고 예루살렘에 거기 꼭 붙어 있으라 하는 그런 뜻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냐?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이제 받기 위해서 그것이 곧 온다 하는 뜻입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그것이 바로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성령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바로 성령이죠. 그 전에 주님께서 여러 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을까? 왜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은 큰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스가랴서를 공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 그들이 그 시온의 딸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다음에 예루살렘 내 거룩한 성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강조하시는지 모릅니다. 그 예루살렘. 근데 예루살렘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큰 깊은 그 계획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 예레미야서 33장 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성읍이 이 지금 예루살렘 말합니다.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내게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나의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나의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평강을 인하여 두려워하며 떨리라 그랬습니다. 예, 앞으로 이 성읍 즉 예루살렘 도시가 이제 전 세계의 중심이 됩니다. 여러분 그 혹시 그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예루살렘이 전 세계의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도시입니다. 지금은 이제 그 인공위성 통해서 세계의 그 지도가 나오죠. 인공위성으로 나오는 지도가 나오죠. 그래서 직접적인 거리를 항공 사진을 찍은 직접적인 거리가 나옵니다. 그 거리를 계산을 해서 그 너티컬 마일로 계산을 하면은 아주 깊은 비밀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서부터 영국의 런던까지 그다음에 프랑스까지 그다음에 또 미국까지 이 아주 중요한 그런 거기에 그 관계들이 그 숫자를 통해서 쫙 나오는 것을 제가 그 책을 읽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이 전 세계의 모든 그 역사와 앞으로의 계획의 중심이 된다 하는 것이 직접 간접적으로 여기에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앞으로 계속해서 기다리라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그 하나님의 그 눈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하나님의 눈이 그 이스라엘의 한 가운데에 있는 예루살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도 조금도 눈을 흐트리지 아니하시고 계속 보시면서 지키고 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너희들이 떠나지 말라 하는 얘기는 흩어지지 말고 하나가 돼서 그래서 이제 내 명령을 기다리라 하는 얘기죠. 그런데 이것이 아버지의 약속, 즉 성령인데 이미 오래오래 전에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루살렘에 또 이스라엘에 또 유다에게 이것이 전해진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은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제 마지막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령이 임해서 그들이 구원 받을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약속이 그 앞에 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24절 25절에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마지막 때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많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가 정결케 되며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제 유태인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그들을 이제 마지막 때 이제 이스라엘로 다시 데리고 가서 그들이 그 이방신에서 이방 나라에서 섬기던 모든 종교들과 그리고 자기네들이 섬기는 모든 그 우상 가장 큰 우상이 돈입니다. 돈, 부, 이것을 이제 다 내려놓게 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제 영생을 받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너희들이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것이 모든 죄악을 회개하는 것으로 주님께서 시작을 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받아야 돼요. 이제 미국에서 또 유럽에서 또 아시아에서 중앙아메리카에서 남미에서 이제 다시 고토로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회개하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새 영을 부어줘서 성령을 부어줘서 그들이 이제 거듭나게 하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잘 아는 예수께서 37장에 그 마른 뼈 사건이 나오죠. 드디어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이 되어 있지만은 그들이 완전히 새로운 영으로 바뀌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 그 가죽과 즉 살아있는 뼈에 그 안에 심줄과 피가 들어가서 사람들만 살아있지 그 안에 영은 아직 새로운 영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여기 지금 열한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뜻은 아직 확실히 잘 모르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명령이 심각한 것은 여기서 깨닫고 있습니다. 이게 뭔가 심상치 않다 하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이제 그 주님의 그 고다음 메시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아까도 읽었던 이제 몇 날이 못 돼서 이제 성령으로 너희들이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모든 것이 다 이제는 문제가 다 해결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얼른 그 앞에 나가가지고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우리가 드디어 이제 세금 안 내고 편하게 살 수가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주님께 물어봤죠. 이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의 눈은 보는 눈은 아주 세상적인 것에서 여기서 끝났습니다.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고 이 눈높이 밑으로 계속 모든 것을 보기 시작했어요. 성령을 받기 전이니까 그랬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들이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대답을 때와 기한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다. 물론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AD 70년에 고통을 받고 전 세계로 이제 디아스포라를 퍼져나가서 그리고 세상에서 자기네 가족, 그 가족들이 뿔뿔이 다 해지고 고통당하고 죽고 하는데 그러다가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 독립되는 그런 것을 주님께서 예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죠. 그러나 그것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때와 기한은 아버지가 자기 권세에 두셨다라고 그랬어요. 그 때와 기한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우리가 attention을 해야 될 그런 뜻입니다. 때와 기한, times and seasons, 때와 기한. 그런데 주님께서 또 비슷한 말씀을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죠. 그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 날과 그 시, the day and hour, 그 날과 그 시, 주님께서 오시는 그 시간과 그 날은 아무도 모르고 아버지의 권한에 두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한 속에서 그 언젠가 하는 것은 그것이 다 맡겨져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대신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성령이 오시면은 이제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이냐. 너희들이 권능을 받는데 그 권능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내 증인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증인이라고 하는 뜻은 그 말투스라고 하는 그 순교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령을 받고 나면은 나처럼 죽어야 된다 하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순교자가 돼야 된다는 그 똑같은 말씀이 그 사도행전 2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하기를 주여 내가 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중인 스데반의 피를 흘릴 적에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의 옷을 지킨 줄 저희도 아나이다. 이 사도 바울이 이제 헤롯 왕 앞에서 그래서 이제 증거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스데반을 주의 증인, 즉 순교하는 그러한 순교자의 이름을 대신해서 스데반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말투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 다음에 요한 계시록 17장 6절에도 보면은 내가 봄에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히 여기고 크게 기이히 여기리니. 이게 여기 지금 적그리스도가 이제 수많은 성도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 즉 예수 때문에 순교당하는 자들의 피에 취했다라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많이 죽였으면은 크리스천들을 죽이면은 이제 그 적그리스도가 그 여자라고 그래요. 적그리스도가 예수의 피에 취합니까? 그들을 증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순교자들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그 성령이 오셔서 그래서 너희들이 변화됐을 때 그들이 궁극적인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우리가 여기서 우리 자신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죽어야 된다 하는 얘기인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면 누구든지 나를 따르면 그러면 내 자신이 먼저 부인을 하라라고 했어요. Deny yourself. 부인하라. 부인하라는 얘기는 내가 살아서는 내가 부인할 수가 없어요. 내가 죽어서 그 다음에 나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라고 주님께서 여러 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께서 다시 이제 그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셨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미 여기서 성령 받기 전에 그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9절부터 11절에 보면은 사도들 눈앞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죠. 예수님이 승천하십니다.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예수님께서 he was lifted up, 위로 쫙 그냥 빨로 올라가는 그걸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리고 나서 멍하고 있었더니 옆에 흰옷을 입은 두 천사가 말하면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한 겁니다. 하늘로 이렇게 빨리 올라가듯이 이렇게 taken up 이렇게 올라가신 예수님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하늘에서 내려오신다 하는 것은 그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제자들에게 그 위로가 되는 그러한 그 약속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드디어 이제 제자들이 12절부터 13절, 14절은 그 열한 사도들과 그 다음에 이제 여자들 또 예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 자, 여기 이제 그 중요한 사람들이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천을 이제 증인이 돼서 그래서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감람원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서 기도하는 그 기도 그룹에 속한 것을 봅니다. 여기 누가 있느냐면은 예수님의 열한 제자들의 이름이 쭉 나열이 되고 그 다음에 여자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자, 이 여자들은 누구냐? 이름 없는 여자들입니다. 여자들. 근데 이 여자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그 갈릴리에서 온 여자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 밑에 있었던 그러한 여자들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여기에 성경에 보면은 그러한 여자들이 많이 있는 것을 알죠. 마태복음 27장 55절에 또 마가복음 15장 40절에 누가복음 24장 10절에 요한복음 19장 25절에 그 여자들의 언급이 나옵니다. 그 여자들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끝났다 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도. 그래서 드디어 그 영광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모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여기 나옵니다. 이 마리아는 이제 성경에서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가 마지막 나오는 이 단어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 그 마리아의 언급을 보아서 아마 초대교회의 어떤 그 리더의 역할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 캐톨릭은 지금 이 마리아를 내세워서 자기네들의 우상의 대상으로 그렇게 그 높이고 있지만은 마리아도 역시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구원받는 똑같은 그러한 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아우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제일 먼저 태어나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동생들이 있죠.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면은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과 그 다음에 유다가 적어도 네 아들이 있고 네 동생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누이들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미쳤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심과 그 다음에 부활하셔서 다시 만나고 난 다음에 그들이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성령을 받기 위해서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이러한 모습에 여기 참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또 그 외에 또 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두 그 다음 절에 보면은 약 한 120명 정도가 같이 모여서 기도를 했다라고 그렇게 써 있습니다. 120명. 그러면은 11 제자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 다음에 그 동생들과 그 다음에 여자들하고 해서 나머지 한 100여 명이 어디서 왔느냐 하는 겁니다. 그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그 부활의 증인들이 약 한 500여 명 된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자기가 그것의 증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100여 명, 500여 명 중에서 400여 명이 나도 봤어. 하지만 그 다음에 따라오지 않고 그대로 떨어져 나갑니다. 봉고하고 그 다음에 같이 끝까지 따라오는 것과는 다릅니다. 500여 명 중에서 400여 명은 떨어져 나갔어요. 그리고 그 100여 명만 끝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자, 여기 아주 중요한, 우리의 깨달음이 여기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 이거는 전혀 인간들의 상상을 초월해서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의 아들을 이 사람들은 자기 눈으로 확인했어요.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무덤이 터져서 오래전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도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이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정말 다니면서 봐라 하고서 또 죽은 사람 만나보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 500여 명 중에서 끝까지 예수님의 그 승천을 보고 그 다음에 같이 남아서 기도한 사람은 100여 명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되는 거야.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또 나가고 하죠. 근데 끝까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기다리는 그 기다린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느냐. 이거 참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특별히 지금 이 사람들은 성령을 받기 전에 사람들이에요. 성령을 받기 전에. 근데 우리는 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성령을 받기 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같이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쓸 수가 있었느냐. 이게 미러클입니다. 이게 미러클이에요. 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예. 예, 지금 여기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다음에 또 여인들과 그 다음에 예수님의 친가족들 과 같이 모여서 또 한 100여 명들이 같이 모여서 그래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그 여기 이 그룹의 리더들입니다. 리더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지 기도하라는 얘기는 안 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들은 자기네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거 잘 여러분 이걸 나누실 줄 알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500여 명 중에서 100여 명이 왔지만은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성령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굉장히 그 퀘션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 100여 명 중에는 갈릴리 출신도 있고 예루살렘 출신도 있습니다. 서로 고향이 달라요. 서로 출신 성분이 다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 성령을 받기 전에는 이 사람들은 마귀하고 훨씬 더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예. 그래서 자기의 혈기들이 그대로 있고 자기의 교만이 가득 차고 또 항상 불순종의 영이 가득 찬 의심과 비판과 또 그리고 시기 질투들이 강한 이런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은 이건 우리가 굉장히 잘 생각해 봐야 할 문제예요.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열흘 동안을 사실은 열흘인지 모르죠. 계속해서 이 사람들은 기도만 하라고 했었던 겁니다. 이 성령 받기 전에 이런 사람들이 아주 혈기 있고 그다음에 자기 자존심이 강하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썼다 하는 얘기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금식해 보셨죠? 금식. 근데 금식을 3일이건 일주일이건 그 금식을 했을 때 성령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서 금식하면 아주 쉽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시간 지난 줄 모르고 배고픈 줄 모르고 음식을 봐도 별로 그렇게 생각이 나질 않아. 그런데 내가 3일 동안 금식을 해보리라 하면 왜 음식 생각이 그렇게 많이 나는지. 그냥 눈앞에서 도넛가 왔다 갔다 하고 샌드위치가 왔다 갔다 하고. 이게 우리 그 성령을 의지하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과 그 다음에 내 욕심으로 내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것은 아주 하늘과 땅 차이. 더 쉬운 얘기하면 우리 그 아이들 어린아이죠. 예빈이하고 성건이하고 가만히 앉아서 너희들 맛있는 거 장난감 사줄 테니까 3시간 동안 여기 기도하고 있으라 그러면 걔네들이 기도하겠어요? 못해요. 그 사람들의 그 인간적인 모습이 성령을 돕지 않은,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전혀 따라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같이 모여서 전혀 한 마음으로 전혀 기도에 힘썼다 하는 얘기는 굉장히 이건 아주 미라클 중에 미라클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10일 동안 이 사람들이, 이 120명이, 어떻게 무엇을 하고 지냈을까 하는 겁니다. 10일 동안. 깊은 그 여자들이 깊은 슬픔에 빠져서 그래서 참 이제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으냐. 그렇게 지냈는지 아니면은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저 승천하는 걸 봤으니까 언젠가 주님 다시 오시겠지 하고 매일 찬송하고 기쁘게 이렇게 지냈는지 아니면은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잘 가셨지 그리고 또 옛날 얘기해가면서 초상집에 앉아서 죽은 사람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했는지 모르죠. 정말 이 사람들이 열흘 동안을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지는 정말 미스터리입니다. 근데 한 가지 확실히 아는 것은 이들이 전혀 기도에 힘썼다 하는 겁니다. 전혀 기도에 힘썼어요. 이 그 열흘 기간 우리가 한번 이걸 보세요. 그 영계에서 사탄이 어떻게 하고 있었는가. 성령이 오시는 거를 사탄은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같은 영이기 때문에. 영계에서 이 사탄은 성령께서 오시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옆에서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 또 그리고 이 120명이 성령을 받지 못하기 위해서 마음속에 계속 불을 지르고 화나게 하고 서로 이간질시키고 서로 싸우게 하고 그렇게 했을 겁니다. 보나마나 이거 악한 영들이 마음속에 들어가서 얼마나 공격을 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것을 이겨냈습니다. 이것을 이기고 참고 뭐로 이겼어요? 기도로 이겼습니다. 기도로.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그 주님께서 숨겨주신 그 도구를,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다. 전혀 기도에 힘썼다 하는 얘기는 이게 좀 우리말로는 뭐 전혀가 무슨 뭐, 이 그 부정적인 단어로 쓰여진 것 같은데, 예,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아주 좀 쉽게 이렇게 썼습니다. 한 마음으로 계속 기도에만 힘썼다라고 그랬어요. 바로 그겁니다. 바로 한 마음으로 계속 기도에만 힘썼어요. 어떻게 한 마음으로 계속 기도에만 힘썼습니까? 그때는 이 사람들이 방언도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계속 자기네들이 그 기도하는 게 제한이 됐습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했어요. 그 영계에서는 악한 영들이 계속 이들의 마음을 쳐들어가서 그 다음에 그 정신을 산란하게 하고 서로 기도하는 옆에 있는 사람들을 싫어하게 하고 그리고 또 이간하게 하고 이런 것을 계속 하는데, 그런데 이것을 누가 이것을 이기게 했느냐? 이때 바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역할이 여기 나옵니다. 그 제자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이미 하신 말씀에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시모나 시모나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를 청구하였다라고 했어요. 사단은 벌써 베드로를 알고 베드로를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사단이 예수님에게 베드로를 달라고 그랬어요. 디맨드했다라고 했습니다. 이거 대단한 겁니다. 공격을 예수님 앞에서 사단이 베드로에게 직접 공격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은 사단이 베드로에게 먼저 들어갔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내쫓았습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명령을 했어요. 악한 영들을 쫓아냈습니다. 그 다음에 사단이 예수님 앞에 있을 때 다시 베드로에게 들어가지 못하고 그 대신 예수님에게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베드로를 나에게 주시오 라고 사단이 예수님에게 명령을 했어요. 디맨드 했습니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나 보세요.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위하여 시몬 베드로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중요한 키를 여기 다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 사탄과의 싸움에는 기도가 없이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도 바로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왜 합니까? 매일 저녁 힘들어요. 전부 다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죽습니다. 죽어요. 그 기도함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돌이킨 후에 뭘 돌이켜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가 세 번 부인할 것을 다 아셨어요. 세 번 부인을 하고 나서 예수님 보고 난 다음에 차마 그 볼 눈 면목이 없어서 닭이 세 번 울고 나니까 바깥으로 뛰어나가서 그냥 심히 통곡하더라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알죠. 그래서 회개를 합니다. 잘못한 거를. 그 다음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라고 했습니다. Strengthen your brothers. 내 형제를 어떻게 굳게 합니까? 뭐 운동을 많이 해서 하고 그다음에 영양식 많이 먹어서 굳게 하면 그거 아니죠. Spiritually, 영적으로 굳게 하라는 겁니다. 그게 기도예요. 기도. 영적으로 기도를 열심히 해서 그래서 이것을 너희들이 싸워서 이기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베드로에게 이것을 오래전에 말씀하셨는데 그때 베드로가 막 이것이 생각이 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형제들아 우리 이거에서 이러면 안 된다.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서부터 보면은 그 베드로가 형제들에게 이제 또 한 명의 제자들을 뽑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일들을 그 리더십을 가지고 이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하여 기도에 힘쓰는 그것에 이제 리더로서 베드로가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그 역할, 이것은 바로 주님께서 그동안 숨겨주시고 또 가르쳐주시고 보여주시고 했던 것에 대한 이것이 깨달음이 온 후에 이것을 가지고 성령 받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이겨야 되는가 하는 것을 사도 베드로와 그 제자들들이 이것을 열심히 다 해서 이겼습니다. 우리는 그 기도하는 교회로서 열심히 참 힘들게 또 기도하고 싸우고 또 그리고 넘어지고 다시 또 일어나고 그리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그러면은 이 겸손과 이 기도와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연결해야 되는가. 자, 이제는 결론이 쉽습니다. 한 마음으로 우리는 성령을 받았지요. 성령을 받은 우리들 마음을 같이 해서 전혀 기도에 힘썼다라고 이렇게 여기에 그 결론이 해답을 주님께서 주십니다. 어떻게 마음을 같이 해서 한 마음으로 in one mind 그 빌보서 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라고 했습니다. 예, 그래요. 내가 더 겸손해지면은 성령이 내가 충만해서 내가 겸손해지면은 항상 남을 나보다 높이 여길 수가 있습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은 내가 좀 더 남보다 잘났다고 생각하면은 그러면 벌써 사단의 타겟에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겸손해져야 됩니다. 그 겸손하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우리는 영적인 어린아이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성숙한 자, 영적으로 성숙한 자는 내가 항상 져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항상 양보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내가 그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살아서 내가 순교당하는 그 자리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 겸손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야만 한 마음으로 같이 끝까지 따라갈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이 계속 기도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계속 기도했어요. Continual prayer. Continual prayer. 마귀는 계속해서 시험을 우리에게 주고 그 다음에 이 시험이 이제 왔을 때 거기서 넘어지지 않고 거기서 모뚜기처럼 다시 빨딱 일어나면은 그것이 믿음의 시련이 돼서 그래서 이게 내가 인내력이 이제 세워집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에 보면은 사도 야고보가 예수님의 바로 동생이지요. 사도 야고보가 그것에 대한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을 너희가 압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오실 때 너희들이 영과 혼과 육이 온전하게 흠이 없이 흠 잡히는 것이 없이 온전하게 준비하고 있으라 하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그 마음이 하나 돼서 그래서 계속 기도할 때 내가 그것을 따르고 순종할 때 거기 인내가 생기는 거죠. 저는 이것을 보면서 어쩌면 우리 교회의 모습 보고 아주 똑같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절대 이것이 사람들 앞에 유명해지고 파퓰러해지고 그리고 뭐 이렇게 이름이 나고 하는 것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죽기 위해서 내가 더 겸손해지기 위해서 내가 더 성숙해지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을 더 닮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서 계속 기도하고 또 하나님 옆에 간구하고 그럽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그거예요. 저는 매일 기도하면서 똑같은 기도를 매일 하는 것이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 제발 나를 겸손하게 해주세요. 나를 겸손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나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나를 주님께서 낮아지게 해주세요. 그겁니다. 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죠. 그러나 제가 그 기도만큼은 매일 똑같이 해요. 매일. 하루라도 제가 이것을 습관적으로라도 제가 이것을 잊어버리면 그러면 마음이 아주 찜찜해요. 하나님은 꼭 나를 낮아지게 해주시고 겸손하게 해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고 주님 숨겨주세요. 숨겨주세요. 그것이 우리들의 해야 할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계속 기도를 하는데 언제까지 기도를 해야 되느냐? 언제까지? 저는 답을 모릅니다. 저는 답을 몰라요. 언제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싸움에서 이길 때까지. 싸움에서 이길 때까지. 또 기도 응답을 받을 때까지. 또 내가 기름 성령 충만함을 가득 찰 때까지. 또 성령님이 예수님이 보시고 아주 흡족해 하실 때까지 우리는 계속 기도하고 또 그리고 또 기도하고 또 싸우고 우리는 2012년에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붙잡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언제인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하셨으면은 분명히 그대로 이루려 하는 것을 믿고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는 그걸 붙잡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기도하면은 그건 믿음이 아니죠. 그렇죠?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것을 내가 믿고 순종하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따라오면은 그러면은 그것을 통해서 내가 나중에 뒤를 봤을 때 나의 믿음이 많이 상승하고 이렇게 성숙해지고 그리고 내가 많이 참을성이 있어진 것을 내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완전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끝까지 우리는 순종하고 인내하고 또 기도함으로 내가 성숙해지고 이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해야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도 없고 내가 완전해질 수도 없고 내가 또 너 정말 큰 능력을 받아서 이것을 다 이룰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내 옆에 계신 성령님 안에 계신 성령님 옆에 계신 성령님 이분들이 나와 함께함으로 인해서 내가 전에 못하던 것을 나는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끝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와서 우리가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앞으로 가야 돼요.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와서 넘나들면서 그러면서 자꾸 우리의 힘든 거, 눈에 보이는 거 자꾸 이렇게 예, 그 넘어지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지금도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눈에 보이는 또 그리고 이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생각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또 뛰어가는 겁니다. 뛰어가서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은 능치 못한 일이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생각에는 약대가 바늘귀 속으로 절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따라갈 때 또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가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따라갈 때 주님께서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예수님께서 보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그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보고 계시다 하는 얘기는 내가 언젠가 때가 되면은 내가 이루리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무언으로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소망을 가지십시오.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8절에서부터 1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이 말씀을 이제 예수님께서 그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자기가 밤에 이제 그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서 그 자기 친구 집에 이웃집에 가가지고 먹을 것을 달라고 그랬는데 이미 잠자리에 들었으니까 내가 일어나서 못 주겠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가지 않고 문을 두들기면서 먹을 거 달라고 했더니 나중에 시끄러워서 귀찮아서 강청함으로 인하여 일어나서 결국 음식을 주었다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느냐?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또 찾을 것이요. 또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문이 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는 이 성령을 물론 받았어요. 그러나 더 충만함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더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성령 강림절, 성령이 임했던 바로 이곳에 우리는 더 더블 포션의 그 성령의 어노이팅을 받아서 능히 우리가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시면서 더 겸손하게 되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마음이 겸손한 자들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는지 이 성령 강림절에 성령 받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그리고 100여 명의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어떻게 그들이 순종하고 인내하고 따랐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또 주님 앞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님, 저희들은 성령을 이미 다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고도 저희들이 또 넘어지고 또 불평불만하는 저희들이 아닌지요. 주님께서 꼭 붙잡아 주셔서 주님 이제는 저희들이 한 사람도 쓰러지지 않냐고 넘어졌던 자도 다시 일어나서 또 주님을 끝까지 따라오며 주님 앞에 약속하신 그 여호와의 영광을 저희들이 바라보며 그 기적을 체험하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고 더 성숙해지고 예수님의 아름다운 궁극적인 그 신부까지 나오는 우리 모두 되도록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그 사랑과 그리고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또 보호하심과 또 그리고 기름 부으심이 이제 끝까지 끝까지 함께 힘쓰며 기도하며 이기는 자가 되길 원하는 이리 아미성교계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그 가족들을 위해 하는 모든 사업 위에 또 멀리서 이 메시지를 듣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그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